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모두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중요한 부분들을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찌 보면 복습하는, 다시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19장 전 앞부분까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9장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장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전반부는 다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되어 있어서요.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후반부도 마찬가지로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계시록은 모두 다섯 개의 단락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4장, 두 번째 단락 5장부터 11장, 세 번째 단락 12장부터 이제 14장 앞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묘하게도 이 각각의 단락들,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단락은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공통적인 세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각 단락이 시작하는 맨 앞부분에는 항상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나오면 그 뒤에는 이어서 이 지상이 어떠한 곳인가, 이와 관련된 선포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천상과 관련되어 있는 선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섯 번 반복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지상, 천국. 다시 예수 그리스도, 지상, 천국. 다시 예수 그리스도, 지상, 천국.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패턴으로 다섯 번 반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담고 있는 내용상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냥 크게 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이 지상, 세 번째 천국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각 단락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을 기초로 생각해 보시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다섯 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선포가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1장을 보면 요한이 반보섬에 가 있을 때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뭐 머리털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옷은 어떻고 발은 어떻고 쭉 설명했는데 세부적인 수식어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태양처럼 밝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가장 높은 권력자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의 황제도 또 인류 역사상 앞으로 등장하게 될 어떤 통치자도 예수님의 영광과는 견줄 수 없는 주님은 가장 높고 찬란하게 빛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게 계시록에 선포하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충분히 다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들이나 사도들이나 공평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두 제자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이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던 예수님, 우리가 추측하는 예수님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시라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보아야 아, 주님이 이와 같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첫 번째로 계시록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선포는 5장에 나옵니다. 5장부터 11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5장을 보면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쭉 전개되는지 보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선포하는 두 번째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받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초대교회 항상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사람들을 헷갈려하곤 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은 뭔가 조금 열등한 게 아닐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전달만 해드리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요한이 목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계시록이 선포하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령님께서 무언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존재가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였죠.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성가대가 제일 처음으로 생긴 건 로마 제국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가대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노래들을, 새로운 노래들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성가 경연제도 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성가를 부르다가 1등한 팀들을 달력을 만들면서 달력 표지처럼 붙여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와 같이 찬양을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높이는 찬양을 듣는 건 주로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목격을 하니까 그게 아닌 거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천국에는 하늘과 땅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예배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전반부 내용이 끝이 나요. 세 번째 단락은 12장부터 시작합니다. 12장부터 14장 13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인데, 이때도 맨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에 대한 선포는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 12장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일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붉은 용이라고 불려지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회방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환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환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 내용이 12장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신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중간고사 때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설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과 베드로가 세운 것이지 예수님이 세운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 베드로의 종교이다.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뭔가 중요한 역사적인 뭐 이런 교훈들을 주셨을 뿐이지 주님이 실제로 교회를 세운 적이 없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예수님을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마귀의 회방 가운데, 환란과 핍박 가운데 세워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리고 교회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미 다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아서 주님이 교회의 성도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된다는 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내 옆에 있는 다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는, 그게 이제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치유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도 치유를 받게 해주시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도 자유함과 해방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게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게 계시록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네 번째 선포가 있습니다. 계시록 네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가? 14장 14절부터 19장 10절까지가 계시록 네 번째 단락인데요. 14장 14절부터 15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선포를 합니다.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큰 낫을 휘두르셔서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최후의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특별히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땅의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뭐 천국에 올라가 계시니까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을 거두어들이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계시록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현실에 처했을 때, 그게 개인적인 일이 되었건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일이 되었건, 내가 가정적인 문제가 되었건 직장생활의 문제가 되었건 아니면 크게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일들이 되었건, 원수를 갚는 일,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간구하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심판을 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선포하는 네 번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금 현재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에 선포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읽은, 우리가 오늘 읽은 19장 11절부터 16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언뜻 읽으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뭐 실제로 흰 말을 타고 오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주님께서는 흰 말을 타시고 백마를 타고 수많은 주의 자녀들, 주의 군대들을 이끌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선포하는 마지막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속히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마귀를 무조건에 집어던져 놓으시고 또 마귀의 하순이로 살았던 모든 이 땅에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주시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물으면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어떤 분들은 사도바울의 서신을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왔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말씀을 쭉 나누면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물어온다면 우리는 계시록이 선포했던 예수님을 다섯 가지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누구도 주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예배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땅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이 땅을 현재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통치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뭐 다 잘 알고 있는 고백이지만 날마다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주님을 늘 믿고 따르는 또 이와 같은 주님을 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제자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주님을 믿고 또 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혹은 길 잃어버린 양들과 같음에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섬기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주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주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장차 이 땅에 속히 재림하실 분임을 늘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혹은 각자의 삶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애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